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범석 의장 등 쿠팡 주요 경영진이 오는 17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허가하지 않겠다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해외 체류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웃었습니다.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고 김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도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김 의장 등이 이번 청문회에도 또다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의장 등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같이 무책임하다 과방위원장으로서 부러워한다며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알렸습니다. 국내 성인 4명 가운데 3명 수준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위반해도 본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김 의장은 10년 전부터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5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는 농구하다 다쳐서, 올해 택배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 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사건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또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코레일 사장 후보 명단을 유출한 사건에도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안건섭 특검에 사흘 만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2월 21일부터 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특검에서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1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자신을 패싱하고 쿠팡 수사 담당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가 입수한 메시지 대화에도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3월 부천지청이 대검에 올린 보고서엔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바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말란 쿠팡 내부 지침과 취업 규칙이 바뀌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 핵심 증거와 법리가 모두 빠졌습니다. 특검은 문 부장검사 등을 조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뒤 본격 증거 수집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문 부장검사로부터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진술도 추가로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 6월 코레일 사장 공모 과정에서 후보 명단과 평가 결과가 코레일 노조 관계자에게 유출된 사건에 대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엄 전 지청장이 직접 약식 기소로 결론을 고쳤단 겁니다. 당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을 해임해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논란이 일던 때였습니다. 다만 엄 전 지청장은 수사 가이드라인은 없었다며 지난 8일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180일 동안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초반부터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는데요. 다만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번번이 실패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엿새 만이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이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내란 특검의 속전속결 수사는 그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사실상 첫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그리고 특검 출범 22일 만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해 계엄 전 국무회의 실체 규명에도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일부 참석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난관을 겪었습니다.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도 관심을 끌었던 수사 대상 중 하나였지만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도 불발됐습니다. 다만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해 본인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새로 포착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명품백 전담 수사팀이 생기자 그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 지휘 라인이 전부 교체된 날 통화한 내역까지 확인한 겁니다. 이에 더해 박 전 장관이 김 씨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도 확보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막판까지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조특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 수사 결과를 내일 오전 발표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정치권에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 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합니다.
공정해야 할 특검이 편파 수사와 인권 침해의 주체가 됐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함께 특검법 발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 특검을 요구하는 것,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3대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입건된 정치인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틀 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불법 외화 반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끊습니다.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뭐 완벽하게 가능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틀 만에 이 사장이 소셜미디어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었다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고 그런 공개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담당 기관의 발언까지,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이 콩 수입 현황에 대해 묻자 송미령 장관 대신 변상문 식량정책관이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걸 좀 알고 싶어서요.
콩은 그 채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유용 기름 짜는
콩 기름 짜는 겁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이 주류 역사학계에서 위서로 규정한 환단고기를 언급한 데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의 소신을 역사에 강요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3박 4일 동안 이어지던 국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처리와 함께 종료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공언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걸로 예상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됐다 숨진 북한 군인들을 기리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보수도 대가도 없이 목숨을 내걸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군인들이 박수치며 맞이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임무를 하고 돌아온 북한 공병부대입니다. 지난 12일 김 위원장이 귀국한 군인들을 위한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부상 군인들을 고개 숙여 안아주는 모습을 연출하고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장에서 편지를 쓰거나 사망자를 수습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공병부대 투입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8월 초에 출병했고 전사자가 9명이라는 구체적 정보도 이례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희생된 9명의 전투원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
현재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1만 명이 넘고 사망자는 2천여 명에 달합니다.
러시아 측에게 대가로서 속도를 내고 좀 더 폭을 넓혀달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바로 다음 날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병원다운 병원이 또 하나 생겼다며 내년부터 20개 지역에 현대적 병원을 동시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면서도 민생을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차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해서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또 광주에선 찜질방에 불이 나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진명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SUV 등 차량들은 앞뒤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2km 지점에서 SUV 2대와 택시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70대가 숨지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3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던 SUV를 뒤따르던 택시가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사고 충격에 옆 차로로 튕겨져 나간 SUV에 달려오던 또 다른 택시와 SUV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택시 기사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등이 켜져 있고 실상태에서 이게 정차가 돼 있었고 그 뒤에 있던 택시가 그 이제 또 졸음 운전을 하셨더라고요.
대형 찜질방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찜질방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두 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건물 안에 있던 이용객 등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건조기에서 뒷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2층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적들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이모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과대망상적 행동을 보여 경찰이 응급 입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배고픈 대학생들을 위해서 1,000원짜리 햄버거를 고집했던 영철버거 사장 이영철 씨가 별세했습니다. 이 씨의 가게에는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는 학생과 동문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강나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려대 앞 1,000원 명물버거. 영철버거의 사장 이영철 씨가 암투병 끝에 지난 13일 58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2000년쯤 고려대 앞에서 리어카 노점으로 영철버거를 시작한 이 씨는 2004년부터 매년 2천만 원씩 고려대에 기부했습니다. 적자가 나도 학생들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며 1,000원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늘 따뜻하게 반겨주었던 이 씨가 떠났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푸근하신 거의 동네 아저씨, 동네 삼촌 같은 분이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게 앞엔 학생들이 두고 간 국화꽃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항상 감사했고 말씀대로 베풀며 살겠다는 내용의 손편지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이 씨는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2015년 폐업했던 영철버거는 고려대 동문들의 모금으로 재개업했습니다.
기분이야 뭐 정말 새롭죠. 많이 걱정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10년 전 당시 JTBC 인터뷰에 담긴 이 씨의 모습은 먹먹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답하려고 해요.
이 씨의 빈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내일 발인이 이뤄집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에서 아파트 안 골프 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김 시장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격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수사당국이 학교를 봉쇄한 채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캠퍼스 내부 도로를 경찰차와 구급차가 가득 메웠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4시쯤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주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공대와 물리학과가 있는 7층짜리 건물에서 벌어졌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캠퍼스 안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갑작스런 총격으로 현재까지 2명이 숨졌습니다.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8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 당시 인근에 있던 또 다른 한 명은 총알 파편에 다쳤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대피 조치를 내렸습니다. 실내에 있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곧바로 문을 잠갔고 학교 측 안내에 따라 캠퍼스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He's going to be wearing dark clothing.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see his face. Dark gray or black clothing. And some of the witnesses have also told us that he may have been wearing a camouflage gray mask.
실제 수사당국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총격 사건 직후 검은색 옷차림의 용의자가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I've been fully briefed on the Brown University situation. What a terrible thing it is. And we'll inform you later as to what's happening, but it's a shame.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캠퍼스 인근 시내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과거 긴 불황에서 시작된 일본의 중고거래 시장이 이젠 세계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을 앞세워서 일본에서 쓰던 물건이란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패션의 거리 도쿄 하라주쿠. 유명 빈티지 가게를 외국인들이 드나듭니다. 평소 눈여겨보던 브랜드의 옷을 4분의 1 값에 샀다는 야니스 씨.
So many brands, high-end brands.
in very good condition also. Can compare it. Japan is like heaven.
없는 게 없는 중고 가게들은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의 발길도 잡습니다.
좀 진짜 옛날 거 아니면 특수한 제품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직접 사진 않아도 봐서 재밌는 그런 제품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일본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는 상황.
今の日本人は若い子はこういう店だとちょっと高いからあんま買わないし行ったら外国人が半分以上かなって思います。
베인앤컴퍼니가 추산한 전 세계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480억 유로, 우리 돈 80조 원으로 7년 만에 2.4배로 늘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산 중고품을 뜻하는 used in Japan이 세계 중고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진품 감정과 물건 상태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처럼 이런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 중고 거래 앱은 지난 10월 자동 번역 기능을 탑재하고 대만과 홍콩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3년 이내 50개국으로 진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의 일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고 명품들의 가치는 9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 산을 넘어 일본에서 쓰던 제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처음으로 생중계된 정무부처 업무보고에선 기관장들의 이례적인 현장 제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희토류 재활용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실제로 가능한지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던 중 이상훈 한국방송통신 전파 진흥원장이 돌연 발언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도 희토류 빈국이 아니라는 주장을 꺼냈습니다.
희토류가 안 나는데 왜 빈국이 아니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통신장비, 데이터 센터에 쓰고 있는 서버 장비들에 굉장히 많은 국가 지정 핵심 광물 33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통신장비와 함께 희토류가 버려지고 있다는 건데 그 양이 한 해 4,300톤에 달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냐.
재활용하면 된다 그 말이죠.
재활용이 근데 전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자제품 폐기물에서 희토류를 추출해 재활용하는 기술은 이미 3년 전 개발했습니다.
고온에서 전기를 인가해서 희토류 금속을 만드는 거거든요. 폐 자석으로부터 1차적으로 추출한 희토류 광물이고요. 연구 자석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을 되게 되고.
하지만 다 쓴 전자제품을 수거한 뒤 희토류가 포함된 폐 자석만 분리하는 산업 구조가 없어 이 기술이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원료 수집도 좀 잘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많이 모여서 재활용 사업자가 그 금속으로 만들 수 있는 볼륨도 되지 않고.
현재 한국의 희토류 재자원화율은 0%. 미국과 유럽, 일본은 관련법을 만들고 희토류 재활용 체제 구축에 나선 것과 대조적입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현지 시간 13일 미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무장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범은 사살됐고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이 숨졌고 미군 3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IS 소속 무장괴한 1명이 매복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S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8월 울산 선수들과 상견례를 하는 신태용 전 감독입니다. 수비수 정승현 선수와 악수를 하더니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는데 소리가 납니다. 이후 10월 신전 감독은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은 감독의 폭행과 폭언 등을 폭로했습니다. 정승현 선수는 뺨을 맞았다며 당시 느꼈던 불쾌함을 털어놨고 신전 감독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신전 감독과 선수들의 충돌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관중들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경기장에 난입해서 시설물을 부숩니다. 이렇게 화가 난 건 투어 참석차 경기장에 나타난 축구스타 메시 때문입니다. 경호 인력과 현지 정치인 때문에 메시가 잘 보이지 않았고 예상보다 금방 떠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메시의 인도 투어를 주관한 행사 주최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다. 연기, 그림에 이어서 예능까지 다양한 호기심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배우 하재원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에 출연하신 건 처음인가요, 이번이?
네, 처음입니다. 한 번쯤은 근데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이 떨려요.
재밌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림 전시회도 열고
네.
그리고 화장품 사업도 하시고
네.
그 활동 폭을 다양하게 넓혀 가셨잖아요. 이거는 좀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각각 분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림 작업은 이제 또 다른 저의 언어이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이 집중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나니까 그것들이 작품을 할 때 그 캐릭터를 녹일 때 더 행복하고
네.
더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화장품 역시 물론 이렇게 되게 달라 보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표현 방식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평소에는 궁금한 거를 잘 못 참고
네.
새로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내가 알고 있고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좀 주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을까? 뭔가 그런 것보다 해보자. 해보고 거기에서 또 하면서 당연히 어려움들은 닥치죠. 근데 그걸 또 뭔가 극복해 나가고 네. 그러면서 또 재미도 있고 또 배우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그런 과정 안에서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네. 예능 공개회를 앞두고 있어요. 당일 배송 우리 집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직접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집을 언박싱 해보신 적 없으시죠? 집을 언박싱을 했어요. 그것도 이런 장소에 집이 배달이 된다고? 배송이 된다고? 그런 장소에 집을 언박싱을 하는데요. 내가 로망하는 장소에 집을 배송받아서 살아보는 그런 네. 꿈 같은 예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재밌게 멤버들과도 너무너무 재밌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누가 진짜 집 보내주면
그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당일 배송으로.
맞습니다.
그 예고편에 보면
네.
360도 다 한강뷰 공간도 나오고 온 사방이 다 초록인 공간도 나오고
네네.
가장 좋았던 공간이 혹시 있으세요? 촬영했던 데 중에?
제가 놀랐던 거는 주소지를 찍어서 분명히 갔는데
네.
요트를 타고 한강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설마 한강은 아니겠지. 근데 갑자기 한강 한가운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멤버들이 다 너무 놀랐고 갑자기 시간이 지나더니 집이 돌기 시작했어요. 360도로. 그러면서 한강의 뷰와 시간에 맞춰서 해에 따라서 집의 무드가 계속 바뀌는.
너무 좋겠어요.
그쵸?
네. 어지럽진 않으셨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하재원 씨가 이제 데뷔한 지가 꽤 되셨는데 배우로서 걸어오신 길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순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에너지를 다 썼지만 이렇게 다시 회고를 해보면 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금도 그 과정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이 되게 오랜 시간 배우로서 뭔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요즘이 더 신인 같은 새로운 배우로서도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고 싶고 더 좋은 작품 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 하재원 씨가 연기 인생의 버팀목이라고 했던 고 이순재 선생님 연결식에서 직접 추모사를 낭독하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때는 좀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한테는 그냥 선생님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큰 나무 같은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대사인지를 거의 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노력하시고 연기에 있어서 겸손하시고 열정, 저도 되게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떠한 선생님의 그 그런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열정이 있으세요. 정말 멋진 분이시고 지금은 곁에 안 계시지만 제가 배우로서 늘 제 옆에 계시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의 나무 같은 분이십니다.
네, 그 여러 뭐 역할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해보고 싶은 장르나 네. 역할이 혹시 더 있을까요?
이순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배우가 이건 못한다, 이건 잘한다 하면 안 된다. 그런 경계와 한계를 둬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떠한 정말 그 장르나 역할에는 한계를 두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뭔가 요즘 느끼는 어떠한 인간 관계라던가
네.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뭔가 재미있는 스릴러나 블랙 코미디? 그런 장르들 네,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계와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고 열어놨지만 네. 특히 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정도.
네. 그런, 네.
네. 그 인간관계나 이런 철학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봉준호 감독님이 떠올라서 손편지를 써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잠깐 보류 시켜놨었다고 했는데
네, 감독님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연기, 그림뿐만 네.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걸 저희한테 보여주실지 더 기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에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춘천 영하 8도까지 내려가서 쌀쌀하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차차 풀리면서 서울 6도, 대전 8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당분간 영하권 추위는 없을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